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무인 비행기, 이 드론이 상용화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에 대한 우려, 기우가 아니었다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미국 뉴저지 북부 지역 상공에서 드론 비행이 목격돼서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이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한 소식을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등이 보도했는데요. 미 동북부 뉴워크 공항에서 27km 떨어진 테터보로 공항 인근 1000m 상공에서 드론 두 대가 돌연 출현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대의 신고가 두 건 들어왔던 것인데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은 관련 신고 내용은 미국 사법당국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등록된 드론이 130만 대에 이르고 드론 운영자는 11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드론이 수십만 대에 이를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방을 미리 알고 규제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자칫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영국의 공항들도 드론 때문에 항공 운항이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요. 몇 시간이 아닌 사흘씩이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중단해서 이 공항 업무도 차질이 있었지만 승객들 역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데비 깁슨이 부릅니다. Lost in Your Eyes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넷플릭스. 미국의 방송 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온라인 영화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 중 최초로 대형 영화사들에 속해 있는 미국 영화산업협회에 가입한 걸로 폴리티코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영화산업협회 MPAA는 97년 역사를 지닌 할리우드 주류 로비 그룹인데요. 회원사로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와 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20세기 폭스, 유니버셜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거물급 영화사들이 대거 속해 있습니다. 이 폴리티코는 그동안 MPAA가 저작권 보호 문제를 놓고 정보기술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넷플릭스의 협회 가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몇 년 동안 오리지널 TV 시리즈와 장편 영화 콘텐츠 숫자를 대폭 늘리면서 기존 영화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넷플릭스의 MPAA 가입은 창의적인 산업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로봇 시대. 앞으로 10년에 걸쳐 기술 발달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미국인이 1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자동화와 첨단 기술화, 즉 로봇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 대부분을 재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을 전망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이 20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사기업은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되어버릴 근로자 중 25%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재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성공적 재교육은 기존에 취득한 것과 유사한 기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새로 배치해서 이들이 이미 상실해버린 일자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 정부는 무려 77%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금 수입 증대와 실업수당 비용 저하를 통해서 재교육 투자 비용을 상쇄하는 이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어 18%도 정부가 재교육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을 상쇄하는 효율과 이득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나머지 5%는 재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교육 비용은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에 340억 달러의 비용을 소요시킬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개최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예.
자, 이번 주 역시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인데요.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일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제는 이를 수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18일 미국의 싱클레어 브로드카스트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과 일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이제는 이를 수행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여전히 낙관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일부 비평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걸 줬다고 하고 또 하지만 많은 비평가는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비핵화 이행 과정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반드시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낮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위협을 낮추고 북한의 관련 프로그램 확장 역량을 낮추기 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런 대화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폼페오 장관이 지난주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에 화상 연결을 통해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연설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추가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말까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대목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The negotiations have been underway for some time now. There's lots of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when Kim Young-chol visited Washington last week.
예,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추가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진전은 김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또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과 관련돼서 몇몇 복잡한 사안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때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주말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북 간의 일련의 논의가 마무리됐고 여기서도 약간의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추가 진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폼페오 장관이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최대 주제는 저희들이 뭐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이걸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약간의 추가 진전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만 좋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거듭 상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비핵화를 성취하고 두 정상이 동의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여전히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거라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말에 또다시 좋은 이정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요. 양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는 방식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미국 양측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른바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전제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시사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선 비핵화, 후 보상,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다 끝내야지 뭐 제재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네.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바뀐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그에 맞는 미국의 보상이 제공될 거다라는 의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북 협상이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건 불확실한 상응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북한이 이에 불만을 품고 석 달 동안 미국과의 뭐 고위급 회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실무회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양측의 협상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으로 어느 정도 다시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현재 미국하고 북한이 협의하고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과 동차릉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만 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 사찰단이 방문을 하는 것.
네.
그리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그리고 핵과 미사일 활동 동결,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반출과 폐기,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인도주의 지원, 또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 일부 완화 이런 것들이 역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이번에 어떤 내용의 어떤 뭐 조합이라든가 합의에 이른다면 비핵화 완료와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뭐 전반적인 로드맵 작성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네.
로드맵 작성은 쉽지 않은 과정 이지만 합의에 이를 경우 비핵화 속도가 빨리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2차 정상회담이 2월에 열린다면 뭐 한 달여 남짓 남았는데요.
예.
양측의 실무 회담이 계속될까요?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의 실무 회담을 통해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관의 대화 채널을 일단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채널은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필요한 경우 폼페오 장관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시 고위급 회담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앞서서 2차 정상회담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할 게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독재에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 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인되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북한 비핵화 과정이 도출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안소영 기자의 보도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입니다.
I think it's only few weeks away.
일전 차관보는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였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요. 미북 정상회담이 몇 주밖에 안 남았지만 어떤 조건을 걸고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을성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의 실험 동결,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하는 이른바 쌍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만큼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일종의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담을 성공한 외교 정책으로 내세우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또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일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하고 특히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쇄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같은 대형 조치로 미국은 겨울에 열릴 미한 연합훈련 유예 또 제재 완화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의미 있는 조치로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곳에서의 플루토늄 생산 중단은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을 제한할 수 있을 만큼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네. 2차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다고요.
예,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공개와 검증 등 비핵화를 위한 말이 아닌 행동, 가시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한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1차 때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빠른 비핵화 과정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초반부터 논란이 됐었죠.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비핵화 비핵화의 정의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비핵화 정의를 분명하게 안 하면 이 협상은 결국 무의미해지고 또 북한은 계속 제재 해제를 원하면서 경제를 되살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욱더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여러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만 신고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제재 완화만 얻어가려고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고요.
네.
그런가 하면 에릭 브루어 전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더 많은 핵시설이 있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늦추는 것밖에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협상을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의 관심이 참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미북 간의 실무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취재한 안소영 기자의 기사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스웨덴에서 지난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한 미북 실무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의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을지 주목되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첫 회동을 가진 것은 좋은 신호다라면서 실질적 진전을 위해선 만남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2월 말로 잡힌 2차 정상회담 전까지 가능한 자주 실무협상을 열어야 한다면서 두 정상이 서명할 공동성명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요. 처음 대면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사안은 논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비건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공개할 공동성명 문구를 논의하려고 했겠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누구와도 어떤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꺼려왔던 북한이 최 부상에게 공동성명에 관해서 논의할 권한을 부여했을지 알 수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이번에 스웨덴 협상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한국의 대표도 참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스웨덴에서 함께했잖아요.
예.
이번 협상이 미북 양국은 물론이고 미한, 남북 간 양자회동과 함께 또 3자회동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힐 전 차관보는요, 종종 북한이 한국 측에 다른 말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3자가 다 모인 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니까 차후에는 이 중국의 참여도 기대된다, 기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세리모 전 조정관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형태의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한국 대표단의 동참은 관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실무협상에서 제재 완화 여부를 둘러싼 미북 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한 기사 남았네요.
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이 결정됐으며 곧 공개할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와 관련된 보도 마지막으로 많이 본 뉴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요.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전날 거의 2시간 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영어로는 incredible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월 말경에 만나기로 합의했다면서 개최국을 골랐지만 나중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매우 고대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역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2차 회담 장소를 골랐다고 했는데요. 언론에서 주목하는 나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이죠.
예.
각종 언론들의 전망을 좀 종합해보면 일단 베트남은 상당히 유력한 것 같은데
네.
그 가운데서도 수도 하노이냐 아니면 다낭이냐 이걸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미국 그리고 북한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거리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도 베트남은 좀 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물론 양국 간의 전쟁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만 1995년 7월에 국교 정상화를 했고요. 또 중국의 공격적인 남중국해 진출에 대응해서 지금 미국과 베트남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베트남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 이제 먼저 하노이인데 하노이에는 미국 대사관도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서로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하는데 조금 용이하겠죠. 그리고 2006년 11월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이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국제 행사를 개최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낭은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관광 시설도 많이 있고요, 리조트도 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저도요.
네.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가 여기서 열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요 외교 행사를 하는데 뭐 인프라나 이런 경험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고려되고 있는 점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상당히 대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낭이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베트남 협력의 어떤 상징적인 그 요충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해 3월에 다낭에 기항을 했고 이때 중국이 상당히 자극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보다는 이 다낭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회담을 앞두고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 전해드렸고요. 또 지난주 워싱턴 스웨덴에서 각각 열린 미북 협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Writings on the Wall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하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애타게 찾던 북한의 여동생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동생이 살아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송돼 북한 보위부에 의해 관리소로 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신고받습니다. 지난 1월 17일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노체인 정광일 대표의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오른 게시물 내용입니다. 유엔을 통해 수감자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여성 김모 씨의 사진이 담긴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분은 현재 북한 16호 화성관리소에 10년째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온 언니의 소식을 듣고 탈북해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고 보위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째 수감되었다는 내용의 2분이 채 안 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정 대표의 17일자 게시물을 본 미국 내 탈북 여성 조엔 김 씨였습니다. 현재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는 조엔 씨는 10년 전 헤어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동생의 생세를 알고 싶어 노체인의 동생의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에는 김모 씨의 수감 전 사진 8장이 실렸는데요.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생의 생존을 바라는 조엔 씨는 여동생 김 씨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 뽑으러 왔던 분이 너무 노래하고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감동을 먹어갖고 학교 올라가 보니 피아노실에 우리 동생이 혼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게 금강산의 손녀들이 내린다 하지만 그 노래예요. 그 노래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아했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상 불러주던 노래였고 우리 집안에 그냥 그 노래가 온 친척 집안 사람들이 말하자면 18분이었어요. 걔가 그걸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그걸 막 부른 거예요. 슬퍼가지고 아버지 생각하며 부른 거예요. 당장 키도 크지 노래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않으니까 당장 캐스트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애가 진짜 선생님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주엔 씨는 10년 전 한국에 있는 고모와 조카의 도움으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1,000만 원의 비용을 약속하고 김 씨의 구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기 위해 중국 심양까지 왔었던 조엔 씨는 첫 구출 계획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동생 구출에 실패했습니다.
돈 붙였습니다 하니까 알았어요. 넘겨줬습니다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 다 전화를 딱 인계해서 언니 이러는데 전화가 다 끊긴 거예요. 넘겼다 받는 순간에 수풀에서 사람들이 군대들이 동그랗게 에워싸고 완전 총을 다 들고 무장을 한 군대들이 변방대들이 왁 숲속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다 암암리 그 브로커들이라면 이거 다 짜고 이미 잡자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혀 넘어갔어요. 걔가.
브로커와 보위부가 짜고 돈을 갖고 온 조엔 씨와 김 씨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인데요. 조엔 씨는 자신은 이를 눈치챘고 위기를 면했지만 동생은 결국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도보위부에서 1년 동안 예심을 기다리던 동생이 폐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성 폐렴이 왔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병원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살려야지 엄마. 이래갖고 내가 600만 원을 보냈어요. 빨리 어떻게든지 살려라 엄마 했는지 그때 거기 마지막 전화였어요. 그러고 한 몇 달 있다가 엄마가 2009년도 음력설 그때 잡혔으니까 2010년도 봄 그때 지금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정치범 수용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저 실신한 거예요.
동생이 보위부와 수용소에서 겪었을 일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또 아마 동치 크고 막 이랬으면 맞았을 거예요. 아, 그 감옥 안에서 어떻다는 걸 다 알기 아니까 막 미치는 거죠. 내가 미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솔에 사람이 깍대기를 뺏겨서 죽이는 그런 이제 지옥 같은 데잖아요. 북한이라는 데는 그런 데를 내 동생이 끌려가서 이제 그 받을 그 수모 그 맞을 고생 거기서 이제 도둑질에 먹고 살아야 되고. 배고파서 걔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설설 매요.
절대로 잡혀선 안 되는 곳이 북한이라고 말하는 조엔 씨도 북송된 경험이 있기에 동생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조엔 씨는 동생의 생일이 곧 다가오기에 동생을 그리워하는 동영상을 만들었고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일은 조엔 씨가 희망의 끈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전엔 몰랐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사진과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노체인을 통해 유엔에 제출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입니다. 정 대표는 김모 씨가 있었던 수용소가 지난 2009년 사라지면서 수감자들이 모두 16호 화성관리소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여러 통로로 확인했고 이를 근거해 김모 씨의 행방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생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인권 상황 조사, 피해자 가족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수감돼 있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공개된 첫 사례였습니다. 책자에는 10명의 수감자들의 체포 상황과 이유 등이 기록됐는데요. 정 대표는 올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김 씨를 포함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생사 확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을 면담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때 정례 브리핑을 할 때 UPR이라고 하죠. UPR 때 북한 당국의 여러 가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생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했고 좀 확인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에 만든 자료가 있고 10명이 자료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자료에 지금 현재 수감된 사람들이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북한 당국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당신들이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명단 여러 가지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증언 집에 이어 최근 노체이든 고문 피해자 증언 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고문 피해자 증언 조사는 탈북 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됐거나 탈북에 실패한 후 북한 보위부에 의해 고문당한 29명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생년월일과 이름, 탈북 시기와 북송된 횟수, 한국 입국 시기, 그리고 고문 내용과 후유증을 적은 피해자들의 나이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합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에 한국으로 넘어간 가족을 따라 나선 두 사례 외에는 모두 생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고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대학생과 중학생 신분이었는데요. 연령에 상관없이 보위부 내에서 탈북을 시도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7년 1차 탈북을 시작으로 3차례 탈북 후 2004년 한국 입국한 이모 씨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후 보위부에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심하게 맞고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은 고문 과정에서 심장질환으로 정신을 잃었었고 그 후유증으로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후 심장보조기구 사용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 내에서의 고문은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잡히거나 중국에서 북송되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조인 김 씨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조인 씨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만날 때까지 살아있기만을 바랬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살아서 꼭 만나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서 꼭 만나자. 언니가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많이 많이 사랑해. 많이 보고 싶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스톤엘 잭슨 장군은 달리던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총탄 두 발이 잭슨 장군의 왼쪽 팔을 관통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서 나무 그들 밑에 쉬게 해주시오.
스톤엘 잭슨 장군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을 때도 챈셀러스빌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로버트 리 장군의 부대는 포토맥 강을 건너 펜실베니아로 진입했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펜실베니아의 산과 들, 자연 조건들이 버지니아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 2년 동안 전쟁을 겪으며 곳곳에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농장들이 파괴됐고 상점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는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대농장들은 부유했고 마을은 식량과 갖가지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굶주리고 초라한 군복을 입은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적의 땅이었지만 남부군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리 장군은 병사들의 약탈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군수품에 한해서만 보급 장교가 수고하게 했고요. 수고한 물건은 반드시 남부 화폐로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펜실베니아 주민들을 자극하거나 분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 주민들은 전쟁에서 북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유한 농민들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농민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많은 북부인들이 펜실베니아 주민들과 같은 생각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부 펜실베니아 지역의 광부들은 전쟁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북부군을 위해 사람들을 징집하는 새로운 징병법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부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았고 강제 징집을 거부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 관리들을 공격했고 결국 군대가 투입돼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도 전쟁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오하이오 지역 농민들 역시 군에 징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고요. 체포하러 온 병사들과 총을 들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를 비롯해서 북부의 몇몇 주들에서도 반전의 기운이 높았습니다. 최악의 반전 폭동은 뉴욕시에서 일어났습니다.
1863년 7월 13일 뉴욕 모병소 바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병소 안에는 모병관들이 군대에 징집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징집자 명단은 전쟁터로 보내질 뉴욕 시민들이었습니다.
모병소 밖에서 군중들이 점점 소란스러워지더니 군대 징집과 남북전쟁에 항의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전쟁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명분도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갑자기 돌이 하나 날아와 사무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군 장교들은 도망쳤습니다. 다시 돌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경찰은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다음 모병소와 주변 건물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폭동은 시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 폭동은 징집에 대한 정치적인 항의로 시작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 다 빠져나가고 우리같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목숨만 전쟁터에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 목숨은 목숨도 아니랍니까? 이따위 징병법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징병법에 반대했습니다. 이 징병법은 군대 영장을 받고 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300를 내고 군입대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병역 의무를 대신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무슨 수로 $300라는 큰 돈을 만들어서 군입대를 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든가 그게 싫으면 탈영병이 돼서 총사령에 처해질 수밖에요.
아휴, 그렇지 않아도 이놈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번듯한 직장이 있어도 자기 가족 하나 부양하기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전쟁은 부자들의 전쟁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싸움터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한단 말입니까?
북부에는 참전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전 운동가들은 이 전쟁이 합중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반전 운동가들은 해방된 노예들이 북부로 몰려와서 백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주장했고 많은 북부인들이 이 말을 믿고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7월 13일에 징병소에서 벌어진 폭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 노동자들의 분노와 공포가 극에 달했고요. 폭력 사태는 사흘간 계속됐습니다. 폭도들은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해서 숨지게 했고 흑인들을 찾아내서 닥치는 대로 때리고 불태우고 살해했습니다. 흑인들을 보호하려는 백인들마저 살해당했습니다. 군대가 투입돼 폭동이 진압됐을 때는 사망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반전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는 야당인 민주당원들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끝곡으로 Beth Nielsen Champman의 Say Goodnight, Not Goodbye 들어보시죠. Of a star I'll be anywhere you are In the spark that lies beneath the cold Jewel